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 얘기부터 먼저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우리 인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룻이라고 보통 대답하죠. 네. 예, 루키 주인공은 나옴입니다. 근데 성립 사람을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옴 여 주인공이죠, 그렇죠? 여기 스토리는 나옴이가 비어서, 나옴이가 채워서 갔다가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이야기를 이어집니다. 하늘과 나를 부유하게 가득 차서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가게 하셨다. 하늘과 나를 다시 한번 채우셨다. 그래서 나옴이가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에서 두 아들이 죽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얻는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근데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어버렸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었던 이유로 등장한 인물이 루시죠? 그렇죠? 루시 누구를 불쌍한 인물이죠? 나오미를 불쌍한 인물이죠? 그렇죠? 궁유를 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를 다시 누가? 보아스가 불쌍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 비어지는 루시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보아스가 이 루시를 불쌍히 여기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채워줌을 다시 연결되는 게 이제 전체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 구조는 이렇게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나오미는 어떤 인물이죠? 나오미는 기본적으로 나오미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나오미 가족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어디로 이사갑니까? 이방 땅으로 이사가죠. 뭐가 들었다고? 가문이 들었다고 이방 땅으로 이사갔어요. 근데 나오미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 푼도 없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갔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차서 나갔을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전략적 이민을 간 거예요. 이 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가뭄이 자주 되고 저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풍요로우니까 지금 이민을 가서 거기서 풍요롭게 살자라는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옮깁니다. 여러분, 이 행동에서 간단히 보셔야 되지, 간단히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느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쵸? 기본적으로는. 사사기 후반부예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주해야 되는 거, 그쵸? 땅을, 사사기의 특징의 문제와 의미와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머무는 땅은 단지 땅이 아니라 뭐 해야 됐어요? 나에게 사명이나 기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면 그 땅 안에서 내가 그 땅을 개간하고 만드는 데를 사명이 나한테 있는 게 사사기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니까? 전혀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명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효용적 관점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는 땅에 머물 이유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특별한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지파의 땅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풍요롭기만 하면 이방 땅은 무슨 상관이냐고 아예 이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자기 아들들 결혼을 누구랑 시켜요? 이방 여자랑 시켜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되게 불쌍하다는 이미지로 봤는데요. 나오미 기본적으로 나쁜 여자예요. 돈이 많을 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걸 왜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많다고 해서 되게 거들먹거리고 이 많은 걸 더 늘려보겠다고 내 사명, 내 의미, 내 가치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이게 더 늘릴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는 식으로 이사가서 그리고 거기서 누구랑 결혼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결혼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명적인 삶과 가치적인 삶,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적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가치적인 삶이나 사명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이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비우시죠. 그렇죠? 비우시면 두 가지, 근데 나오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장점은 거기서 그대로 안 살고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부분에 있죠. 이게 회개를 보여줘요. 회개를 보여주는 부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 그걸 내가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것들을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욕심으로 받아들이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버리셨어요. 근데 그 비워버렸을 때 나 이렇게 비운 상태로 거기서 두 며느리 데리고 살았으니까 난 그 두 며느리 어떻게든 의지해 보면서 의탁해 보면서 그냥 내 한 몫은 그냥 끝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지 않고 나는 맨몸으로라도 며느리도 다 놓고 맨몸으로라도 약속 내 원래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를 결심을 하죠. 그렇죠? 이게 나오미가 이 장면부터 나와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오미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재조명 보고 그래서 내가 그 좋건 싫건 결과가 어떻건 간에 내 출발점을 스스로 돌려냅니다. 그렇죠? 이게 나오미의 장점. 얘기했죠? 분기는요, 사실 사사기라는 사대면과 사실 나오미 얘기를 하는 이유, 나오미가 아들 낳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집안이 다윗감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대면과 새롭게 시작되는 뭐 왕정기의 사대면 사이에서 사사기가 어떻게 왕정기로 넘어갈 수 있었느냐. 물론 왕정기도 나중에 비극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어둠의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라는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둠의 사사기에서 어떻게 이런 시대의 사사기에서 어떻게 다윗이라는 기회가 이 세상에 주어질 수 있었는가, 이 나라에 주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의 첫 장면을 뭘 보는 거예요? 나오미의 돌아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나오미는 뭘 상징합니까? 앞부분에 나오기는 사사기 400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오미 자체가 사사기를 대변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사명으로 채우셨어요. 사사기가 그렇죠? 사명으로 채우셨는데 사명이고 뭐고 관심 없고 여기서 더 편하게 덜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을 그걸 썼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어떻게 돼요? 그게 완전히 비워져 버리죠. 근데 사사기의 순환고리에서 사람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비워주면 당장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가서 하얀 묵상이 생기죠. 근데 나오미는 어때요? 자기 입장을 재조명하죠.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거고 내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자리를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진짜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돌아가면 잘 되겠지라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떠나온 게 잘못됐으니까 돌아가서 죄값 치르는 기분으로라도 살겠다고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잘못한 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죽지는 않겠다고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첫 장면입니다.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까요? 지금 룻이 따라오죠. 그래서 나오미를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처음에 룻이 아까 오전했던 설교랑 오전 아니지만 설교랑 좀 비슷한 부분은 룻이 따라올 것 같았어요? 안 따라올 것 같았어요? 나오미는 둘 다 먹고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 그냥 있으면 어때요? 어찌됐건 며느리 둘이 나를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 따라서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 며느리들이 자기 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여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먹을 걸 생각하면 거기가 편해요. 근데 돌아가서 친척들한테 빌붙건 굶어죽건 내가 돌아가겠다고 돌아올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룻 아니었으면 나오미가 먹고 살았겠어요? 굶어죽기 딱 맞았죠. 그쵸? 룻이 이삭죽기라도 해서 먹고 산거지 사실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있고 기업문자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나오미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선택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게 맞기 때문에 간거죠. 이제 성경권 안 되겠네. 그렇게 돼서 간 거죠. 나오미의 첫 장면.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채워서 나가셨으나 그 채워서 나간 것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뭐도 잃어버려요? 아들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존재의 근간, 남편과 아들까지 존재의 근간을 다 잃어버리죠. 완전히 비워버리십니다. 보통은 비워지면 이 비워진 거에만 신경 쓰고 생각하지 않는데 비워졌을 때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회심, 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룻을 통해서 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만 룻이 나오미를 긍휼히 여깁니다. 이 룻계의 가장 핵심 포인트에 가는 긍휼이란 단어. 룻이 나오미를 불쌍하게 해줘요. 오르바라는 재미있는 여자, 오르바 맞나요? 또한 오르바 맞죠? 며느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오르바라는 재미있는 여자분이 계시죠? 그분은 어때요? 막 울고 가죠. 아, 어머니 어떡해요 울고 딱 갑니다. 룻은 하나도 안 울고 룻 성격도 안 좋았을 것 같고 얼굴도 못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상당히 되게 이쁘게 묘사되는데 말하는 게 별 여성스럽잖아요. 말하는 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함께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난 갈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되게 마음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말해봐야 쟤는 안 듣겠구나 그런 다음에 같이 갔다는 거죠. 결이 안 맞았다. 뭐에 대해서 결이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신뢰? 아니요. 기본적으로 나오미에 대한 긍휼이죠. 내가 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 불쌍한 어머니를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먹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기로 자유수를 결정한 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불쌍해서 울고 가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울고 그냥 가버립니다. 오르바는 뭐에 대한 결정을 해요? 나오미 말이 맞거든. 나오미의 논리는 뭐였어요? 효용성에 놀렸죠. 봐라, 니네가 무슨 희망이 있냐. 그래서 희망은 뭐에 대한 희망이에요? 효용성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렇죠? 무슨 희망이 있냐.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커서 니네 남편이 될 수가 있냐.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 따라와 봐야 희망이 없다. 했을 때 누구는 설득돼요? 오르간 설득되죠. 울면서 갑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 따라갔다 나도가 죽겠네요. 희망이 없네요. 빠집니다. 루스는 거의 설득되지 않습니까? 효용성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루스는 마지막 논리예요. 내가 며느리고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고 그럼 내가 내 마지막 장면이 이거여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루시 뭐하죠? 이삭 죽게 하죠. 그리고 이방 여자라고 멸시를 하죠. 보아스가 말 걸었더니 이방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방 여자라는 탓에 이 여자를 폄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대우, 그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람이 남의 방에 가서 이삭 죽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렇죠? 남자들 일하는 데 가서 함부로 대하는데 나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떨어뜨려 놓은 걸 주술려고 하나 전에 거기서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대단한 여자죠. 이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루시 나오미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니까는 루시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자 이것 때문에 어때요? 이 긍휼히 여긴 것을 보고 보아스가 루스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죠. 처음엔 작은 긍휼을 베풉니다. 어떤 긍휼이에요? 이 다른 밭에 가려면 우리 밭에서 해라. 그럼 이삭을 많이 뿌려라. 물도 마음껏 마셔라. 이런 정도의 긍휼을 베풀죠. 이것도요. 보아스의 특징은 뭐냐면 보아스와 루시 보여주는 이미지, 루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부분이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보여주는데 보아스의 특징은 뭐냐면 보아스는 거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 시대는 원래 고아와 과부 를 위해서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렇죠? 이삭을 주워가는 것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 이삭만 주워가도 충분히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사는 사회 분위기가 되도록 만든 게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폄하하거나 멸시하거나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하는 원래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안 떨어뜨리는 거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할 용기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걸 지켰어요? 보아스는 그걸 지키죠. 그럼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야 대한 부분도 있죠. 왜 보아스와 루트의 이야기가 러브스토리가 아닌가 하면 첫 번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보아스가 그러죠. 루트한테 네가 젊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읽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보아스는 좋았겠네. 젊은 부인 얻었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다른 기업 물자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기업 물자가 안 됐을까요? 젊은 부인을 취할 수 있는데 루시는 그렇게 못생겼을까? 그랬더만 안 그래요. 되게 예쁘면 취했겠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은 내가 이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호적상 그 아들은 말론과 기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전 남편한테 애가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아들을 낳아도 전 남편을 내가 친척으로서 대신해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의 아들이 되고요. 내가 내 재산이나 일부를 띄워줘야 됩니다. 말론과 기론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돼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확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이 가문을 세워줘요. 보아스는 사실 거기 가서 역할만 해주고 이 가문을 세워주는 서포터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업 물르는 풍습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도 기업 물르지 않았잖아요. 원래 기업 물을 짜였던 사람도 나오미도 거기 가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도 못하고 그쵸? 그 사람도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보아스만 유난하게 우선순위 따라서 가서 네가 기업 물을 짜인데 하겠느냐. 안 하겠다. 그럼 내가 순서이니까 내가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고 신명기에서 시키는 대로 신발을 던지기 이런 거 하고 이상 하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서 기업물자가 되어서 루스를 통해 이 가문을 세우죠. 하는 그 당시에 이 사람 룻과 보아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했던 오르바라 기업물자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불쌍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 나도 같이 죽어? 그럴 순 없잖아. 그쵸? 이게 맞아요. 아유, 그 맞아도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런 태도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그 시대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룻과 보아스가 가지는 가치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룻기의 에센트는 어디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룻기의 에센트는 단지 한 가문의 사건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향적 평준화, 하향 폭상을 통해서 점점 소멸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사기. 이 어둠의 시대. 사사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사사기 마지막 두 스토리 얘기하면서 이 시대는 쫑났어하고 끝나요. 이 시대는 개판이야. 딱 끝납니다. 사람들이 지들이 왕이야. 왕이 없으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했어. 그건 그런 시대라고 끝납니다. 그럼 이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기가 어떻게 다윗의 시온의 왕국으로 변화되었나? 이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기가 왜 시온의 왕국에 새로운 400년으로 진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사이의 틈새에 반전의 계기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보았어? 다른 편으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너진 시대의 시대적 대안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 시대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성경 구조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 무슨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뭐 쓴 것처럼 우리 가문은 사실 알고 보니까 명문 가문에서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다윗이 가능했는지 알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스토리가 이 스토리예요. 다윗의 가문은 없어질 뻔했던 가문이었어요. 사사기 시대에서 사라진 가문이에요. 말론과 기론이 죽으면서 끝난 가문이란 말이에요. 이세가 없었어요. 원래 이세가 없어야 되는 거고 끝난 가문인데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가지게 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흐름을 만들죠. 그래서 이 룻기는 구조적으로 긍휼의 시대의 대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의를 기억하고 하는 사람. 남들은 볼 때는 보아스가 되게 유난한 사람이었겠죠, 그냥. 그쵸? 아, 저분은 되게 보수적이야. 저거 다 지켜. 굳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해도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그쵸? 근데 그런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어둠의 시대를 다시 밝음의 시대로. 나오미가 비워갔을 때, 비어나갔던 나오미가 회개했을 때 이 긍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아들을 세우는, 다시 한번 무너진 나무, 다시 한번 생명을 채우는 계기로 룻과 보아스의 구조를 넣고 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긍휼의 가치예요. 이 시대가 어둡다, 이 시대가 부담스럽다, 이 시대가 불편하다, 이 시대는 사사기 같다, 사람들은 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들 대응은 어떤 거예요? 혁명하는 거예요? 막 되게 막 투쟁하는 이런 건가? 아, 이런 돼지 같은 사사들 같으냐고, 삼손이 사사냐, 막. 이따가 사사냐, 막. 이러는 게 어떤 그런 태도일까? 뭔가 조직을 개선하는 것인가?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쪽으로 흐르기보다는 우리의 포인트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물간에 필요한 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시대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처음 했던 건 나오미 회개죠, 그렇죠?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자기의 도시형으로 돌아온 거니까.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자기 도시형으로 돌아온 거. 이거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니들 그렇잖아.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맛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는 눈을 뜨셔가지고 세상이 뜨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시잖아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가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에요. 거기가 내 원래 출발점이에요. 그걸 돌아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셔야 돼요. 회개가 먼저 필요해요. 비어버린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되게 엄청난 회개, 이 시대를 긍휼히 이런 거 빼고 내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시대를 긍휼히 의식.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걸 들었어서 이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룻과 보아스의 긍휼이 새로운 시대라는 5,000명을 먹이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물고기 두 마리인 거예요. 물고기 다 닦을 때.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룻이 했던 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돈이 많아서 나오미 하나 구제금 주는 거야 쉽죠. 근데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모함여자로서 저 동네 사람들 얼마나 꼴통인지 알면서 3인족에서 얼마나 배타적이고 지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알면서 저희 가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주는 거 외에 할 게 없다는 걸 알면서 아직도 젊고 그 나오미가 보기에는 얘 그냥 지금이라도 자기 집에 가서 재가 하면 되는 재혼하면 되는 애가 내가 나머지 여생을 그런 식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게 극률이에요. 그렇죠? 그럼 극률은요, 예수가 쓰는 극률이라는 단어는요, 나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던져주는 게 극률이 아니에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는 게 극률이에요. 그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에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되게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나라 용어에는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조금 천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극률이 된다는 그런 불쌍히 된다는 말의 우리나라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극률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안 되고 너무 중요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전부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극률이라는 기준, 맞음의 기준, 내가 이 사람과 이 상황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극률과 맞음의 기준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병이가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기준을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우병이가 돼요. 그러면 어두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청신에서 했던 김치환 교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꺼운 조개 껍데기 사이에 낀 진주 같은 존재가 그렇게라고 표현합니다. 400년이란 두 시대 사이에 낀 진주 같은 존재, 극률이 여전히 시대의 대답이다 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가치라. 일단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왜 다윗이었냐의 이유를 룻을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대가 어둡다고 할 때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회개의 사람, 극률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여전히 나 스스로는 인정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어지었던 시대를 채워짐의 시대로 아들이 죽은 시대를 아들이 얻는 시대로 만드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반대의 사람으로 룻과 보아스와 같은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르바 같은 경우도 같은 기회를 갖고 있었잖아요. 룻과 보아스와 같은 기회를 갖고 있었으나 이해관계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자기 처지라는 입장에 서서 그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생각했던 사람은 시대에서 사라진 거죠. 오르바는 울고 떠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보아스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없지 않고 단단히 끝나고 여러분을 적용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성경 자체는 여전히 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유한 사람이에요. 항상 유한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땠건 상황이 어땠건 내가 하나님의 맞음 이게 맞아 라는 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부분과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룻과 보아스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보다 이 구도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다 있고, 룻과 보아스에서 보아스가 요셉적인 이미지, 그리고 룻이 마리아적인 이미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 그것들에 대해서 희망으로 봤던 마리아 이미지를 사실 룻이 갖고 있고, 자기의 아들이 아니지만, 자기가 아들이 아니고 자기 기업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자기 것을 투자해서 오히려 세워지고 헌신하는 게 요셉이 이미지와 보아스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시대, 시온의 시대의 상징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의 상징성이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책으로 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사실 뭐에 대한 긍휼을 반응한 걸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반응한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러니까 새 시대가 되는 유일한 대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를, 이 사람들을 긍휼을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다른 표현은 그 긍휼을 여기신 자체가 바로 어두운 시대의 대안이라고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어두운 시대에서 비판과 비난 혹은 평가,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정말 그지 같은 세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는 대로 새롭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대단히 긍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루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하고 계시는 것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들에 동참할 때 나를 통해서 마리아를 쓰셨듯이 요셉을 쓰셨듯이 룻과 보아스를 쓰셨듯이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회의 동참자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주제예요. 굉장히 잘 썼어요. 그냥 문예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책이고 신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잘 못 쓴 책을 읽기 시작하죠. 사사기도 되게 잘 썼고요. 룻도 예, 굉장히 잘 썼고요. 사무엘서가 문예적으로는 꽝입니다. 잘쓴 책은 아니었어요. 얼기설기로 막 이렇게 열왕기서가 최악인데 이제 막 대충 써놨어요. 대충 할 뿐이 어떻지 모르겠지만 성경인데 대충 할 뿐이 갑자기 웃기네.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웃기게 갖고 있는 이 어쩌면 양파 껍질처럼 신약과 연결된 이미지까지 해서 이렇게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의 가치로 해서 다중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중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시대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나는 의의 사람인가, 나는 금융의 사람인가, 나는 단지 비평가적 사람인가를 스스로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금융의 노력, 의의 노력을 좀 하시는 계기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좀 이제 끝나는데요. 이번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계기는 성경 공부나 있거나,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관계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드린 서바이벌 게임 하는 사람처럼,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뭔가 결정해 나가지 마시고, 그것이 당위성이 아니라 당위 자체가 당위가 되는 이게 맞으니까 이걸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과 그런 의의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이 듣기와 오늘 설교를 통한 전체 테마가 됩니다. 여러분이 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